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를 접하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선포되는 교회에 열심을 내셨죠. 그런데 그쪽에 있을 때는 그 예수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거듭남도 받고 다 할 것을 다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죄짓고 회개하는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를 아직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예수의 말씀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참다운 예수 믿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바로 밖에서 예수 제대로 믿지 않다가 즉 우상 예수를 믿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내가 밖에 있을 때 우상 예수를 믿을 때는 죄인이었었죠. 지금 여기 와서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으로 여기 오셨는데 여기 참 예수는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느냐? 그 참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존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 새 생명을 키우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이고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저 밖에다 놓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구도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 자신 안에 잉태가 되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자라나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저기다 놓고 예수의 명령만 순종해서 내가 천국 가고 한다는 얘기는 전부 우상 예수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결국 다 자라나게 되면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때 이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면 자란 만큼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사람의 옳다함이 무너져 내려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옛 생명이 살면 나의 새 생명은 죽어나가는 것이고 새 생명이 살아나가면 우리는 옛 생명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좋고 새 생명 예수의 죄 없는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은 좋지만은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생각에 의해서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지금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되면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순종을 따라 나서면 되는 것이지 네 안에 있는 생명만 키우면 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제쳐놓고 네가 네 자신을 위하고 네 몸을 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네가 챙기려고 하는 것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들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선 당장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해야 돈 벌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건데 교회 우선해서 교회 생활 우선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켜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되지는 않은 그 당위성은 여러분이 느낄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이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엉뚱한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잉태됐으면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랄 때의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지 모르신다면 바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이 죄인된 그 생각들, 죄인된 그 마음들이 새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이것을 어느 정도 따라 나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죠. 왜?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책망하느냐 내가 책망받을 이유도 없는데 왜 나를 책망하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우선 당장 뭐 병이 들어서 힘든데 교회 나오라고 한다 내가 아픈 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도중에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이전 방식으로 죄인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때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저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괘씸해하고 굉장히 전 분노합니다. 왜?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만은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한 얘기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항한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싫어서 이렇게 뭐 이 세상 건 내가 이렇게 급한 줄 알면서 그거 뒤로 하고 목사님 말씀 따르고 교회 말씀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내 사정을 몰라준다고 원망이 들어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망할 것은 여러분 아니면 옛사람을 원망해야죠. 원수를 원망해야죠. 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를 원망합니까?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치열하게 드러나고 정말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옛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먹고 살고 있고 가족관계 있어야 되고 이거 여러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걸 이쪽 교회 말씀에 우선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따라 나서다가도 이게 마음이 확 돌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거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냥 따라오라 해서 따라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따라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도 딴 생각 못하게 막아놓으시고 차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거지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절대 이 말씀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죄인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라고 해서 따라올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하고 마음이 맞는지 인도자에서 어떤 원한이 풍겨져 있고 어떤 껄끄러운 마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길 잘못 들어가는 거고 지금 병든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씀하고 마음이 열려있어야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은 열나가도 안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왜 마음을 닫고 있느냐 책망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인도자의 말씀과 마음과 합치기를 원하라. 어쩐지 말씀이 좀 안 들리고 껄끄럽다. 인도자의 관계가 껄끄럽다. 그러면
말씀이 딱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한 생명 공급은 그치게 되는 것이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도자와 좀 멀리하고 있고 좀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여러분 병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남아있는 것, 끝까지. 책망을 받아도 말씀 앞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 책망을 받고 고침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죠. 생명은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생명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두껍게 감싸고 있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일어나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생명을 맡고 있는 옛사람, 이거 치워, 이거 이 생각 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버리면 버린 만큼, 옛생각 버린 만큼 이 새 생명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본능적으로 생명을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걸 치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치우라고 할 때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치우는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 계속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인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의 때까지 견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힘내는 믿음은 구약시대 저 율법교회에서 열심히 다 해봤죠. 이것저것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해보고 다 했죠. 그 방식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의 책망을 잘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임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보임으로 말씀 앞에 끝까지 남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불쌍히 여겨서 이 선물로 구원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가 구원받아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그런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비하신 건데 우리로 항상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길기 때문에 8절, 9절만 볼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2장 8절 읽고 오늘 말씀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유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파가 됐죠.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각자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그 생명의 분량은 다르지만, 뭐 먼저 신긴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신긴 사람도 있고 덜 잘한 사람도 있고 더 잘한 사람도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 구원 전체 과정, 이 사람들이 다 자라나는 그 과정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구원은 이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생명을 잉태했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좀 더 자라나야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다. 더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구원, 완성된 구원을 놓고 그 과정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 구원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오게 된 그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베풀어 주셔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구원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세상 것만 땅만 파고 먹고 마시는 것 동물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이 내일이 없는 그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불러들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그에게 새 생명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가져다 줄 사람을 우리는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도나도 예수에 관한 설명이 많고 설교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들 예수에 관한 얘기하면 이게 다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났으면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게 뭐 하나님의 생명이 뭐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된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자로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고 부활에 관한 가르침도 좋고 거듭남을 준다는 그런 가르침도 다 좋은데 이거는 그냥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전하면은 이것은 껍데기가 전해지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읽고 전해야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과 함께 말씀이 전파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을 생명이 없는 우리가 읽어가지고 전파하게 되면 이것은 헛개비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헛개비의 얘기가 되는 것이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도 이 성경 말씀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예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성경 말씀을 읽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귀신이 읽어서 전파하니까 이거 헛튼 소리, 헛개비 소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선포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수를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생명의 문제에 와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이거 우리가 그 그림에서 같이 봤죠? 탁상 가랜다. 지금 품절됐는데 여기에서 스승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 그죠? 아비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이 둘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들은 아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비는 생명이 있는 자고 스승은 생명이 없는 자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하죠. 일만이 꼭 만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하고 스승은, 아비는 씨가 있는 자죠. 스승은 그냥 가르침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관해서도 이런 스승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가르친 데 있어서도 아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잉태가 되죠.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면 이 새 생명이 자라야 내가 죄 없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죄 없는 생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난 내 안에 생명을 자라나게 돼서 이 생명으로 나중에 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생명을 잉태한 채로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생명이 자라려면 내 앞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인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그쪽 방향으로 보고 깨닫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키우는 방식이지 그냥 내가 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디까지 뭐 끝까지 하늘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나는 됐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자기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물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그 생명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이 자란다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이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죠. 이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비를 만나야, 아무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를 만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된다. 사도 바울은 아비예요? 아니면 스승이에요? 자기 아비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냥 아비죠. 사도들은 좀 아비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 그래서 이런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 그 참 예수도 이제 우리가 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예수를 만나려면 대면으로 만나야 돼요? 비대면으로 만나야 돼요?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면, 손으로 만진바고 눈으로 본바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기독교 교회의 참 예배가 정말 생명을 전파하는 예배가 되려면 대면 예배가 돼야죠. 비대면은 그건 생명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맞는 거지 그냥 이 인터넷 듣는 것도 어떤 한시적으로 듣는 거지 전국적으로는 이 교회 생활에 흡수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 내가 어디서 생명을 맡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집에 혼자 놓으면 생명이 자라는지 그냥 깔고 뭉개는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여기 와서 왜 그렇게 생명을 죽이고 있어? 이런 얘기 들어야 자기 자신 경각심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내 생명을 깔고 앉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래서 대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그 형식이 예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돌아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나니까 또 이건 만만하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니까 이건 목수의 아들이라고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말 안 들어요.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라 나서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꿈에서 환상에서 보고 이렇게 성경책에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죽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전부 꽝난 섬김이고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예수를 생명을 가진 참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다음에 그 만난다는 얘기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되고 그것이 자라날 환경은 조성되죠. 그 여건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나에게 전파가 될 텐데 그렇죠? 생명을 가진 자와 접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내가 순종해 준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믿음은 좀 헛개비 믿음인 거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이 아무리 믿는다고 사기쳐도 누가 믿어요? 그 죄인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었다가도 자기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회수해 나가는 건데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보는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내 앞에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예수의 이끌림 받았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과 동의하고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여러분이 합의해가고 따라 나선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길 잘못된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는 자고 모르는 자고 가는데 모르는 자고 합의해서 가가지고 그 길 가면 모르는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자에 따라 나서야 그 사람이 모르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참다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고 고치고 연단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고침을 받아내면서 그 앞에 계속 남아있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보면 사실 그러면 내가 남아있기로 결정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아있기로 결정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황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분은. 그렇죠? 여러분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집에 가 있었더니 뭐 큰 사고가 나고 얼차하고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일로 오게 해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앞에 구원의 날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 연단이 무슨 연단이냐면 난 세상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거에 우선해서 기도 먼저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형제가 나를 까불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보고 아, 내 믿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죄인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위했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로 붙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벌써 됐죠. 그렇게 한번 얘기해서 순종할 거면 벌써 됐죠. 안 됐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 왜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니까 네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일을 망쳤어. 두 번째 여러분이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거기서 아주 혹독한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이래서 내가 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얘기가 그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그래서 늦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이 그렇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에 고쳐지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쳐진다는 사실을 그 향방은 아셔야 될 것이에요. 방향성은 아셔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오셨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밖에 말씀하고 비교해서 달아요? 아니면 써요? 초창기. 초창기. 아, 내가 그동안 저쪽에서 속았네. 정말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여기 왔다고 좋아하죠. 좋아하고 내 말씀에 목숨 걸고 내 여기서 뼈 묻겠다. 이렇게 전부 다들 간증해가지고 여기 앉아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좋았을 때 한 얘기입니다. 좋았을 때. 허니문 시절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맨날 그렇게 놔두면 이 사람은 언제 고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칭찬만 받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은 언제 고치겠어요? 내면 고치려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드러내서. 그래서 난 여기서 뼈를 묻겠고 죽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뭐 100번 고백을 하고 여기 좋다고 이렇게 해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속에 있는 마음도 한번 슥 흔들어가지고 시험 한번 딱 하게 되면 여러분 눈빛이 확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고 아 이게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들고 여기 아니고 빨리 딴 데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드는 것입니다.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여기서 뼈 묻는다고 그랬어? 부인하거나 내가 뼈 묻는다고 설득 했다고 쳐. 근데 지금 난 바뀌었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갈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거지. 집에서 좋은 팥죽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확 늘어붙죠. 지난철처럼 쫙 늘어붙어요. 여기서 시험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밖에서 따뜻한 환경이 있어서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그리 붙으려고 하면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여기 남아있으셔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나가봤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파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밖에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아, 나 여기 안 나가요. 여기 끝까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전 들을 때 아, 고백은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저는 신용을 안 줘요. 왜? 그 얘기한 사람이 아니 나 나가겠어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기 남아있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대로. 그의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베드로가 내가 예수 위해서 죽겠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 하다가 그날 밤에 예수 부인한 거 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베드로의 그 감격에서 베드로의 손잡고 함께 일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는 예수에서 연단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서 아, 나 여기 남아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살려내면서 그 다음 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이 참믿음을 언제 알게 되냐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 단어들 구원, 믿음, 거듭나 이거는 참다운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믿음, 구원, 거듭남, 하늘나라 이렇게 계속 자기 혼자 좋아하다가 죽어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믿음은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키워나갈 때 그때 끝까지 잠잠하고 설깎는 양처럼 끝까지 잠잠하고 그 안에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옛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그 숨겨져 있으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흔들어서 우리 흔들어가지고 이걸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고 자기 행동으로 연결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책망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할 텐데 언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텐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성질 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못 믿겠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생각 들어오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들어오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시면서 회개하세요. 그런 집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도 주님이 인도함 받을 때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평생 동안 하라는 거 그 얘기 듣고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생각했다가 그 생각한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한 것조차도 너 이거 회개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에서 그러나 내가 이번만 내 그냥 넘어간다 하고 그 꿈에서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그냥 교통신경 잡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그 꿈으로 계시해 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마음 놓고 회방하고 마음 놓고 덤비고 그냥 툭 하면 집에 가려고 하고 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지 눈 크게 뜨고 보고 계신지 몰라서 그냥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하나 잘 잡아내야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몸을 거기에 내어주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나가면 뭐 집에서 뭐 목사님이 붙잡겠지 뭐 하겠지 이런 쓸데리 없는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큰 계산 차고 하는 것입니다. 오산하고 있는 것이.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인 것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참다운 믿음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거기서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누구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남아있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이 전파돼서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명이 자라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 생명이 완전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린 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도중에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 받지 못하고 새 생명 받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나갔느냐? 자기가 나갔죠. 자기가 자기 생명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얘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도 나도 이렇게 복창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는 나의 노력은 무엇인지 지금 자기 자신이 노력하면서도 그것이 노력인지를 몰라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또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 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고쳐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안 드러나면 흔들어서라도 드러내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겠죠. 생명을 다 자라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불평불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각이 안 가져졌으면 계속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고 계신 게 아니니까 지금 모든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걸 감사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감사하고 뭐 하여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나 해보세요. 가지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몰라서 불평불만하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 안식교 자기 동료 교수한테 무르침에 있는 성경 2권을 이제 선물을 했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 분이 무르침에 있는 성경 2권 읽고, 읽긴 읽었나 봐요. 그냥 읽고, 아, 이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인격이 참, 훌륭하고, 하여튼 칭찬의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르침에 있는 성경 2권을 읽으면, 그렇게 존경스럽다는 이런 세상적인 용어를 쓰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르침에 있는 성경을,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간증 부분 있죠. 간증이 좀 많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 간증을 읽으시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연단받고, 책망받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따라 나서려고 하고, 하나님께 심통 부리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 사실 그분한테 그 이권을 줬다고 하면서 제가 바랬던 것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그 사람이 안식교인인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죠. 일요일 날 예배드리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 좀 읽기를 원했고 또 그중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거기서 2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안식교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맛있는 삼겹살 먹을 때 그들은 어떻게 우리 저 안식교인들 옛날에 놀릴 때 나는 오늘 저녁에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로 좀 맛있게 좀 소주 한잔 먹어야겠다 이렇게 그런 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아 그분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거기서 가르치는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인 모양인데 그 두 간증보다도 그 두 가지 말씀을 들었다면 안식교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안식일이 카렌다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을 때 우리가 안식일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거기서 썼고 또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는 돼지가 나눠주는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나눠주죠. 돼지는 돼지의 살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돼지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돼지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개돼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육신의 돼지고기 안 먹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안 먹으면서 하늘 날아간다고 그딴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긋난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간증도 간증이지만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이니까 당연히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구절을 읽기를 말씀에 관한 구절을 읽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간증만 읽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섭섭하다. 좀 이 관역이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무르치미엔 성경 2권 읽지 못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똑바로 읽으면 똑바로 읽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눈에 가린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안식일 교회에서 투자한 기간이 길고 거기서 선생 노릇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읽기가 싫은 거고 봐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가리운 자는 교만한 자에 가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눈에는 이것이 가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똑똑하고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성경 알고 남들 가르쳐.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쓱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도 읽지 않게 되고 들어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결말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예수 믿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기 평생 다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쪽에 힘든 거하고 비교해봐도 여기는 육신적으로 거기보다 힘든 건 아니고 자기 만날 책만 맞아서 그것 때문에 승질 날 뿐이지 육신적으로 보면 저쪽이 훨씬 더 열심을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참다운 구원은 여기서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기껏 해봤자 자기 자신 일한 것에 대한 싹쓸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4장 4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불법을 사함 받는다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에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에 복에 관한 그들의 복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열심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믿어줬다는 그런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서 하나님을 믿어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들은 일하는 자이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해줬다. 그러니까 날 천국분에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싹쓸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빛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받을 것, 월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으니까 월급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것으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하나님과 싸우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 왔는데 날 왜 인정 안 해줘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을 것을 여긴다. 그러니까 그가 받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그 구원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럼 믿음을 잘 보였으니까 의로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구원이고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했으니까 여기다 싹쓸 다오.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일했으니까 축복해주고 일했으니까 형제 위에 군림하게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줘서 내가 높여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멱살 잡는 것입니다.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죠. 예수 믿는 방식이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을 여기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자, 아무튼 제가 뭐 딴 교회 얘기한 거는 뭐 그들을 특별히 뭐 비방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잘 깨달으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구원이 나의 일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과정을 따라 나서는데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보면은 그 매 순간마다 말씀에 대적하고 성질내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 길 지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 구원받을 동안에 한 일이 뭡니까? 구원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죠. 그것밖에 없어요. 아프다고 소리질러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으니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꽉 붙잡고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지 그냥 내 자유의지에 맡겨놓고 그냥 방임했더라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빠서 이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받게 되면 자랑하지 않게 된다. 참다운 구원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진품이 가짜인지 알려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고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 어떤 경력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기 구원의 간증인 거죠. 이런 사람이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자랑치 못하게 한다 표현이 이렇지만은 참다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도 그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 지체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해줬다고 삿대질하고 성질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이 아직 멀었어요. 그런 생각들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교회도 정말 큰 일 감당할 그런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이제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래도 마찬가지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내가 이걸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명령해서 그것을 내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여기서는 밖에서도 그러죠.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그 참된 구원이 안 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밖이나 여기나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무슨 일을 했다고 내놓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놓잖아요. 전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겉으로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점점 소멸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에서 책망받는 것은 그것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죠. 노라고. 그렇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우리는 우리에게 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었는데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 받을 때 그 앞에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나의 최종 결정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전제로 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나의 어떤 거기에 화합함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는 의인이 믿음을 소유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의인이 되고 그 자가 곧 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할애를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부 다 외우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전부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를 예수를 보내줘서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그 믿음에 화답하는 그 우리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믿음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고 믿음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게 되면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가 구원 받아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내가 무슨 자랑으로 내가 힘들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는 것,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는 어떤 자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 한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연단과 채찍질과 넘어지도록 밀어넣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안 넘어지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바라봐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모르는 사람 앞에 걸린 데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넘어지죠. 넘어지면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이걸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예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걸 자기가 취하면은 아 내가 이런 때 내가 이 교만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걸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날 텐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잘 겪어 나가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여러분 마음속에 넣게 되면 그만큼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이 길 잘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르시고 새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